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유쾌하고 재밌게 하겠습니다.
할 말은 꼭 하겠습니다.
불교 포커스, 불교의 내일을 엽니다. 브리핑 앤 비평 시작합니다. 오프닝이 네? 또 바뀌었죠? 하면서 계속 바뀌어. 오늘은 다른 방송 때와는 다르게 스튜디오가 좀 꽉 찬 것 같은데요. 예, 예. 저희 방송에 첫 초청 손님이 오셨습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아니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오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줄을 섰는데 줄을 섰는데
먼저 일문 스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스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노수 관련해서 교계 내에서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문 스님 모시고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종단 안에서는 또 어떤 논의들이 그렇죠. 오가고 있는지 좀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력을 받아보니까 이렇게 많이 알려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받아보니까 굉장히
제가 알려진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많은 활동들을 하셨는데요.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 85년도에 수계를 받으셨고 실천불교승가회 집행위원장 활동하셨네요. 네. 지금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대표로 계십니다. 제6대 원로회의 사무처장도 역임하셨고요. 그리고 이거 인싸셨네요. 제13대, 14대, 15대 종회의원 지내셨습니다.
삼선 의원이세요.
그러시네요. 그리고 아시아 친구들 공동대표인데요. 아시아 친구들은 아시아인들과의 소통, 신뢰를 위한 시민문화 단체라고 하는데 지금은 난민 문제에 초점을 좀 맞춰서 활동을 하고 계신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파주 천불사 주지로 계십니다.
네, 아시아 친구들 공동대표 했고요. 지금은 네. 그냥 운영위원.
아, 운영위원 되시는군요. 네.
지금 어떤 경력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아시아 친구들 등.
아, 종회의원 아니고?
종회의원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네. 뜻대로 안 돼서 좀 후회되는 면도 좀 있고요. 뭐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사회활동 하는 게 그래도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양력이 안 나왔지만 바로 첫 드릴 질문과 연관되는데 우리 종단개혁 때 네. 직접 종단개혁의 큰 소임을 맡으셔서 종단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셨었어요.
제가 94년도에 해종특위 간사했는데.
그러셨죠.
그때 처음으로 해종이란 용어가 이제 불교.
저희가 당하고 있는데 지금.
근데 요즘 와서는 해종하면 이렇게 별로 이렇게 자랑스럽지 않는 것
지금은
같아요.
지금은 훈장이죠.
그래서 해종이란 말을 너무 남발하고 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그냥 막 마음에 안 들면 해종 딱 집쳐버리니까 좀. 해종 첫 번째 해종 용어를 사용했던 사람으로서 이거 이게
그러니까 해종의 남발 해종 인플레이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예, 인플레이션 같은 거죠.
얼마 전이 지금 종단 개혁 그 4월 10 종단 개혁 이게 94년도 25주년이 네.
40승야대.
그죠? 40승야대에 있었던 종단 개혁 25주년인데 지금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냥 뭐 특별히 행사 없이 넘어갔죠. 뭐 저 누구는 주위에서 성명서라도 내자 그러는데 저는 우리가 무슨 부끄럽게 성명서 내냐.
승가회 차원에서. 예.
왜냐하면 승가회가 그 94년도 정당 개혁을 준비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정당 개혁이라는 말을 꺼내기도 좀 부끄러울 정도가 됐는데 우리가 무슨 낯으로 또 정당 개혁이라는 말을 또 꺼내겠나 싶어가지고 이제 그런 대의 명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정도 좀 하면서 가야지 싶었어요.
네, 스님 어떠십니까? 지금 이제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때 당시를 돌이켜보시면서 판단하실 때 25년 동안 어떤 종단의 전체적인 상황이 개선된 점은 어떤 것이고 개약된 점은 어떤 것이다. 이런 거에 관련된 개인적인 판단은 좀 어떠신지요?
이제 그걸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또 바뀌었고 성단이나 사회나 많이 바뀌었고 근데 어찌됐거나 종단개혁 이후에 긍정적인 면도 많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 전에는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종단도 운영됐는데 좀 합리적으로 체계화됐고 시스템에 의한 부분도 많이 정착됐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종단만 바라보면 약간 좀 비관적이지만 지방 본사 바라보면은 더 합리적으로 본사 운영이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너무 종단을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진척된 부분도 있고 후퇴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은 길게 보면은 그래도 94년 정당 개혁이 불교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영향권 아래 지금도 좀 있으면서 더디지만 2보 전진하고 또 1보 후퇴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좀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런 제도가 바뀌는데 스님들이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도가 바뀐 부분을 스님들이 뒷받침하고 이 제도를 또 다시 또 개선해야 되는데 바뀐 제도를 스님들이 오히려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들에 대한 어떤 교육과 스님들의 어떤 정답 풍토를 개선하는 게 좀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감론 스캔들 좀 더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면서 유문 스님께 좀 더 조근조근 그리고 우리가 일반 불자들로서는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여쭤보면서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좀 하죠. 고발 입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특별히 지금 변화되는 일 없이 계속 그렇죠.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예, 뭐 보이는데
물밑에서 치열하겠죠. 네.
아무래도
예, 물밑에서
네. 뭐 벌써부터 지금 뭐 음모론 나오고 물타기 시도 점점 예, 나오고 예.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일문 스님 이제 실천분교승가의 대표 공동 대표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과 또 단체 입장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시각들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스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승가회 안에서는 어떤 입장으로 이 사건을 대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감노수 문제 기자.
네.
이 사건 딱 터졌을 때 어떠셨어요?
네.
설마 그렇게 했겠나.
설마.
솔직한 심정은 자승 스님이 그렇게 막 그런 걸 무모하게 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 꼼꼼하죠.
네. 예. 정단할 때 사실은 그 전 원장 스님들 중에서는 정단에 뭔가 사찰을 막 처분하고 이런 일도 있고 해가지고 이 대대하게 바라보는 게 있었는데 이 자승 원장은 그런 건 없었어요. 사실은 여기 봉원사 앞에 땅도 있고 그런
신촌
예. 있었는데도 그런 문제는 거의 손을 안 대서 난 설마 자승 스님 그렇게 했겠나 좀 약간 그랬어요.
아, 첫 반은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나.
예. 근데 저는 그 설마란 말씀이 투명하게 하실 분인데 설마인지 아니면 저렇게 허술하게
그렇죠.
후자 쪽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허술하게 그냥 했겠나 싶은 생각이.
그런 고민 갑자기 의문도 좀 들긴 드네요. 그러니까 그냥 자승 스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그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만들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승 스님 굉장히 일 꼼꼼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총무원장 몰래 누가 이렇게 농간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 장악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바라볼 때는 이제 첫 번째는 종단이란 건 또 이제 스님들이라는 많은 인원이 모인 거대한 조직이다 보니까 이제 잘못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예, 예.
스님들이나 뭐 종단이나 뭐 하다 보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여러 가지 뭐 잘못된 일반 기준으로 봤을 때 잘못된 일들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그걸 처리하는 방식에 좀 문제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봤어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자승 스님이 그 직위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해서 그걸 문제 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미 전 총무원장으로 공직에서 물러나신 분인데 이런 문제가 터졌으면은 사실은 자승 스님이 개인적으로 이걸 해명하거나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사실관계를 하면서 잘못 때문에 있으면 또 참여할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이 뭐 나서기 조금 그러면은 상좌도 있고 뭐 자기들 문도도 있고 그런데 예. 자승 스님을 대리할 거기서 어떤 입장을 해야지. 가지고 대처를 해야지 총무원이 이거를 막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실관계를 하기도 안 하면서 이렇게 막 하니까 초파일을 앞두고 정단이 대임질을 입지 않겠나 싶어서 정단이 대처를 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전 일반 스님들의 반응은 스님같이 설마합니까? 아니면 또 어떤 반응으로 좀 들으셨어요?
공식적인 그런 데까지 개입하는 것은 좀 의외였죠.
주변에 계시는 스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네. 지금 일단 노조가 고발을 해서 이게 외부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교계 언론이 아니고 JTBC를 통해 가지고 이걸 소식을 접하게 됐는데요. 네. 스님께서는 이제 노조가 고발한 행위 그 다음에 그런 고발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정단의 대표자까지 역임하신 분을 바로 이렇게 고발했다 하니까 스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좀 과하다 이렇게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정단 내부에 어떻게 문제제기를 해서 시정하거나 이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또 보면 또 이제 호프장 스님이 이제 자승 스님 사제다 보니까
그렇죠. 같은 분중이죠.
해봐야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하지 않겠나. 심정적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노조가 바로 고발한 그렇죠. 이유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내부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좀 좋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정당 내에서 이런 부분을 초파일 앞두고 이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우리 내부에서도 이걸 논의했는데 또 입장도 안 나오니까 약간 좀 이렇게 그렇죠. 눈치 주는 단체도 있고 한데
승마회에서 네. 한번 성명이라도 발표해야 되는 거
저희는 이제 네. 스님들 정서를 보면 초파일을 앞두고 이걸 자꾸 쟁점화 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정당이 어떤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개인이 물론 고위공직자이긴 하지만은 개인이 일으킨 문제를 정당 전체의 문제를 비화시키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정당이 이런 문제를 그 자성 스님이 사실 아니라고 했다 이런 걸 대비를 하는 건 조금 바람직스럽지 않고 사실관계를 일단 확인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단의 입장은?
아, 종단이 이런 고발을 했으면 이게 그렇죠. 사실인지 아닌지를 이제 신속하게 빨리 판단을 해서 종단의 입장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문제를 그냥 정확히 사실 조사도 않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고 호흡부장 일을 해야 되는데 자성 스님 사제다 보니까 다른 뭐 재정 물려니까 뭐 재정 재무부장 해도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인할 만한 공정한 이런
기구를 좀
위원회를 공정한 조사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종단에서 사실관계 확인되면 정법대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종단 집행부의 대응도 이제 저런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것이지만. 이제 포커스가 해종이면 친종 언론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냥 네. 저희가 그냥 모 신문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그 신문에서 얼마 전에 그 기사가 있었어요. 종단에 직접적으로 손해를 끼친 것은 없지 않냐 이런 내용의 기사였는데 예, 예.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아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그 기사의 내용은 크게 요약해 보자면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종단에 직접적으로 해가지고 납품 가격을 다른 마트나 그런 데에 비해서 낮게 책정을 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주식회사 정하고의 문제는 진로 하이트 진로 쪽에 속수를 납품하면서 마케팅을 하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처리된 거니까 종단에 해를 끼친 건 없다. 근데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이냐 이런 톤이었는데 저는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앞으로 총무원장 스님이나 아니면은 뭐 차장이든 부장이든 이런 제가 자라 할지라도 본인들이 종단에 납품되는 것과 관련된 계약을 맺는 데 있어서는 적절하게 하고 제3자를 지정해가지고 커미션을 받는다고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그런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이게 하나의 그냥 빙산의 일각처럼 이게 터지게 되면 일종의 고구마 줄기처럼 이렇게 여러 자승 스님과 관련된 여러 비리나 어떤 스캔들들이 이렇게 좀 쭉쭉 뽑아져 올려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판단도 있는데 스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사건의 그 규모 그리고 그 밑에 숨겨져 있는 그런 맥락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모르겠고요. 크다는 거세요? 제 생각에는 일단 초파일을 앞두고 정당의 대표까지 역임했던 사람으로서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어찌됐건 정당에 피해를 줬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해명을 좀 하고
자신 입장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
밝히고 정당에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이런 참회를 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스님 지금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판단을 해 주셨는데요. 자승 스님이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관련돼서 명백한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 그리고 종단에서는 뭐 진상조사위원회가 됐든 어쨌든 제도권 안에서 형식을 갖춰서 이거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이 되고 그 부분에 관련된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판단하실 때 이 두 가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뭐 그 예측하기는 좀 힘들지만 지금 이렇게 본사주의 스님들이나 정회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그냥 해명을 하고 안고 가겠다는 아마 의지로 좀 읽혀져요.
아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좀 반대 방향으로.
그렇죠. 왜 그냥 저 본사주의 연합 회장 스님이 아마 자승 스님하고 밀접하신 분이고.
그렇죠.
정회의장이나 상임분과위원장 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조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담론수 문제에 대해서도
해명 없이 그냥 가겠다는 건데 이거는 그 전에 그러니까 자승스님 집권했을 때 어떤 그 시대 상황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일처리되는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선 이후로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언론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뭐 종단이 어떻게 막아서 될 사안이 아니고 힘으로 어떻게 해서 총무원장이 좀 어떻게 막아갖고 이거는 너무나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사실대로 명백하게 못하더라도 합리적인 선에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고 그리고 어찌됐거나 사실 여하를 떠나서 국민들이 안 좋은 영향을 끼쳤고 불교 의미를 실추시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참회하고 예. 반성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이 맞다고.
현재 집행부가 이런 문제에 관련된 정무적 판단이 원활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까?
그렇죠. 집행부가 일처리를 많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자승스님한테 일정 부분 양보시키고 해서 이걸 합리적으로 처리해야지 종단에 이런 불상사 생겼는데 이걸 처리 못하면 이게 존재 이유가 없잖아요 총무원이.
근데 그 존재 이유를 자승스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는 총무원이라고 한다면 이게 정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 아닐까요? 총무원이 전 상황 파악을 못했다기보다 상황이 뻔한 거예요. 어떤 형태로도 이 사건이 자승스님하고 관련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현실이 본인들은 그 정도 파악은 했지만 과연 어느 선에서 이거를 하는 것이 자승스님으로부터 이어져서 탄생된 도움 내지는 묵인 내지는 지지로 탄생된 종권 입장에서 더 나가지도 못하고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전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지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건 좀 약간 다른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설사 이제 자승스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총무원장님이 됐더라도 이런 문제는 그냥 이거 손 놓고 있다가 그냥 철퇴 맞는 것보다는 달래고 자승스님 무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현실이 이러이러하니까 스님 어떻게 어떤 식으로는 처리해야 되니 어떻게 하실랍니까 해서 서로 합리적인 지점을 할 수도 있는데 혹시 오해할까 봐서 또 이 문제에 나서면 또 그렇죠. 이거 이 길에 나를 그러니까. 어떻게 섞이고 독립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오해할까 봐서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 원장이 합리적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지금 한 분들이.
의외로 자승스님이 합리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무모한 사람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검찰에서 진행되는 것하고는 별도로
그렇습니다.
예, 종단은 종단에서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내 주장은 자승스님을 위해도 도움이 되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예, 검찰에서도 이걸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조사하면서.
그렇죠. 네.
종단에서 이런 일정 부분 수습하고 자승스님이 뭔가 사실관계를 좀 얘기하고 좀 참여하면서
안에서 해결하는
종단 내에서 일정 부분 처리하는 기준 그 기류가 형성이 되면 검찰에서도 종단 내에서 일정 부분 처리하고 종법대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걸 가혹하게 처리하겠어요?
네.
이걸 감안하면서 아마 처리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종단에서 그냥 배째라는 식으로 뭐 잘못 없다고 버티면 지금까지 다른 사건들 보면 버티는 사람은 결국은 포토라인을 세웁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뜻밖인데요. 지금 뭐 저희가 굉장히 파워풀한 매체는 아니지만 스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셨어요.
아니 그리고 자승 스님에게
그렇죠.
일종의 가이드를 드린 거예요.
저는 뭐냐면은 호불호를 떠나서 정당의 총무원장까지 역임하신 분이 포토라인 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거를 위해서도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그 현실 인식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총무원 집행부하고 스님하고 현실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게 지금 스님께서 말씀하실 때 포토라인을 여러 번 언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스님께서는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한 사안이라고 받아들이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거 지금 좀 아이러니컬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외부에 있는 저희들이 이런 정도 염려를 하는데 오히려 내부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훨씬 더 진지하고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실 그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정신들 차리셔서 좀 냉정하게 이 문제에 관련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하겠죠. 집행부에 있는 스님들이나 원장님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정단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문제라든가 이렇게 사건이나 일이 생기면은 그걸 가장 그래도 종단의 피해가 덜 된 선에서 좀 종단에 처리해 줘야 된다.
그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종단은. 예, 예. 전 그런 면에서 마지막 질문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네네. 네.
출가자분들이나 제가자들은 어떤 관점에서 이걸 좀 봐야 될지 어떤 역할이 있다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글쎄요. 저희가 제가자들한테 어떤 역할을 해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아우 솔직하죠. 지금
오늘 뭐저 총무원장님 100만 뭐 원력 결집대예요.
네, 예, 예.
그거 하는데.
그 굉장히 밀고 계시죠.
이게 뭐 되겠어요.
아시는
년에서 있었던 저
해야죠.
이런 아니 결탁이겠어요. 그런 일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신도들 모아서 이렇게 돈 걷어서 뭐 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런 일 터지고 있는데도 이런 건 정당과 아무 상관없다는데 그런 게 되겠냐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좀 처리되고 정당 이런 것들을 수습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그렇습니다.
예, 그것 된다.
네. 아, 저는 정말 스님이 왜 첫 번째 스님이신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아유, 맞죠?
결국은 이제 총무원의 역량이 시험 때 오른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총무원의 역량이 시험 때 오른 겁니다. 지금.
이제 이걸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정도들이나 스님도 신뢰를 받거나,
그렇죠.
예, 좀 무능력하다 이렇게 평가받거나 뭐 이렇게 평가가 나겠죠.
그 문제와 또 하나 시험 때 또 하나 있어요.
네.
그 얘기.
네. 이제 종단은 종단 나름대로.
또 있습니까?
지금 오늘 일문 스님이 말씀해 주신 그,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나눴던 그 내용대로 어떻게든 빠른 조치, 그리고 책임감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제가불자들은 역시 이번 방송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네요.
그럼 잠깐 쉬고 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